사도 바울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당시 매우 번성한 도시였으며 특별히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제롬에 의하면은 바울의 가족은 주전 4년경에 갈릴리에서 다소로 이주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따라 남유다 왕국을 세운 두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정통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출신이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은 그가 아마도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이며 앞으로 가말리엘과 같은 탁월한 율법학자의 문화에서 고등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치하에서 유대민족주의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결박되었을 때 백부장에게 로마의 시민권자인 자신을 재판도 없이 어찌 채찍질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과 바울 두 가지인 것은 그가 유대인이면서 또한 로마 시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바리새인의 전통에 정통한 율법학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꿈이요 그의 인생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택정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안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베일을 벗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일을 벗기시고 열어 보여주시면 아는 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고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한 인간이 회심을 체험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찼던 청년 사울이 변하여 그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결산 때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이러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랫동안 배웠으나 회심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체험한 것은 바리새인이었던 그의 부친의 혈육을 통해서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에서 먼저 사도된 제자들에 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것은 오직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복음 전도자이며 그가 전한 복음은 가감이 전혀 없는 복음 그 자체였으며 바울은 이 복음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변질된 복음을 뜻합니다. 다른 복음이란 겉모양으로는 그럴듯하나 실상 그 내용에는 사람의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독소가 들어있는 거짓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진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진리가 아닌 이단입니다.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서 분개와 노여움보다는 당황하며 크게 놀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복음, 즉 거짓 진리에 관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배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한 말씀에서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데 그 다른 복음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전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선포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모든 질서를 뒤엎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비슷한 복음, 그럴듯한 복음의 마음을 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 변질시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나 현재나 거짓 교사와 이단들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과 소위 자기가 받은 계시가 성경 이상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며 자신을 자칭 메시아라고 하며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강단에 거짓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시대에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종종 충동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좋게 하랴, 여기에서 좋게 하랴, 기쁨을 구하랴 하는 말은 호의를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의 호의를 사려고 애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절대 복종하며 산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환심을 사려고 하는 마음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지 사람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역자들이나 교회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교역자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눈과 비위를 의식하게 될 때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근원이 무엇이며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득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이어서 자신이 회심 전에는 남달리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던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함을 밝혀서 그의 사도권의 정당성과 함께 그가 전하는 이신득이 구원의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기원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메시지나 사람들의 견해가 이 복음에 의해서 판단되고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인간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리,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성경보다 더 완전하고 확실한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고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외의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나마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은 결코 성경 말씀에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고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성경이 보충되고 보완되어야만 하는 불확실하고도 불완전한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와 같은 가짜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쌓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그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기인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사명이나 그가 전하는 복음 모두가 사람에게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둘 다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직접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는 나의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나의라고 한 말은 바울이 그것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독특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며 그의 말 역시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를 사도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만이 사도인데 바울이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냐고 비난하며 바울은 가짜 사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직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라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그가 회심하기 전을 가리켜 유대교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살던 회심 전에 두 가지 사실을 말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가 박해한 것과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전통에 대해서 지나친 열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보통 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연갑자들 가운데 가장 앞선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과 지나치게 유대교에 열심이 있었던 이 두 가지 일 모두 사도 바울은 지나친 열심으로 그 일에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공모를 하는데 참석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가담했으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일에 협조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의 옷을 그의 발 앞에 두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유대교를 위해서는 광적으로 헌신한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광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적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3절과 14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내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 16절에서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속에 그의 아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그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구별하셨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모태에서 택정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찾아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은혜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커다란 짐으로 생각하여 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는 진정한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시험거리와 올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큰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악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룟 유다에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16절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성장한 바울이 예수님을 이방에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이며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 박해에 앞장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만들기 앞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셔서 그로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바울을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만든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 전도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내적 확신과 소명을 충분히 주셨음을 시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파하라는 소명을 받은 후 혈육과 상의하거나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으며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한적한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과 특별하고도 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고 해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여 항상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으며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랑거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불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평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끝내는 마지막 장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진리임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진리이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복음만이 진리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이 마음에 감동을 준다고 해서 그 가르침과 교훈에 자신의 삶을 맡긴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 이 혼란한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진리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